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레바논 곳곳에서 폭발해 대규모 사상자를 낸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들은 이스라엘이 직접 생산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즈가 19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 사건에 관해 브리핑을 받은 전 현직 정보당국자 12명을 취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정보당국자는 이번 작전은 복잡하고 오랜 과정을 거쳐 준비됐다고 이 신문에 밝혔습니다. 레바논에서는 지난 17일 오후 3시 30분께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거점을 중심으로 무선 호출기 수천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12명이 숨지고 2,700명 넘게 다쳤습니다. 피해자 대다수는 헤즈볼라의 조직원들이었지만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도 죽거나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날인 18일에는 무전기들이 폭발해 20명이 추가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 헤즈볼라는 이란 당국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측은 대이스라엘 보복을 다짐한 가운데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의 국가 테러리즘이라고 이번 사건을 규정하고 사건 수습 등의 지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당국은 사건들에 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폭발한 무선 호출기에는 타이완 브랜드, 그리고 무전기에는 일본 브랜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에 누군가 몰래 폭발물과 기폭장치를 넣어 헤즈볼라에 전달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뉴욕타임즈는 해당 제품들은 사후에 변조된 것들이 아니라 애초에 이스라엘 측이 만들어서 헤즈볼라에 공급한 것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헤즈볼라에 해당 기기를 판매할 수 있었던 매개체는 페이퍼 컴퍼니 유령 회사들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헝가리에 있는 무역중개회사 BAC 컨설팅을 지목하면서 이 회사는 이스라엘이 위장을 위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기기를 만든 건 이스라엘 정보당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필리핀에 배치한 타이폰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철수할 즉각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중국의 철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해당 미사일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설명했습니다. 타이폰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SM-6 신형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중거리 화력체계 MRC입니다. 이 시스템은 지난 4월 미군이 필리핀 배치 사실을 처음 밝힌 뒤에 양국 연례합동훈련인 발리카탄과 살락립에서 사용됐습니다. 이 같은 배치 사실은 미국이 1987년 옛 소련과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체결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탈퇴한 이후 첫 번째 중거리 미사일 외부 체계 배치 사례였습니다. 지난 7월 필리핀군 대변인 루이 데마알라 대령은 미군이 이 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가 이후 철수 예정일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번복한 바 있습니다. 18일 데마알라 대령은 미사일 시스템이 얼마나 더 있을지 결정하는 것은 미 태평양 육군의 몫이라고 로이터에 밝혔습니다. 태평양 육군 공보관은 타이폰이 9월 이후에도 필리핀에 머물 수 있다고 필리핀군이 밝혔다고 설명하고 이 시스템을 배치하고 주둔국인 필리핀의 지원을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필리핀 당국자들은 미군과 필리핀군이 해당 미사일 체계를 갖고 계속 훈련할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습니다. 중국 남부에서 18일 괴한의 흉기 공격을 당했던 10살 어린이가 결국 숨졌다고 중국과 일본 당국이 19일 밝혔습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당국에 따르면 이 소녀는 일본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일본 국적자로 현지 시각 18일 오전 8시께 현지 일본 학교로 등교하던 중 44살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의 전력과 난방 기반 시설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은 국제인도주의법 위반일 수 있다고 유엔 인권감시기구가 19일 밝혔습니다.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은 올 3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9건의 관련 공격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금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고중량 고위력의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북한으로 하여금 더 도발적인 행위를 하도록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이 엿새 만에 재개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0도에서 24도, 최고기온 11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4m,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고중량 고위력의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미한 두 나라 지하 군 지휘부 공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환용 기자와 김영교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시험 발사한 미사일을 공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미사일 총국이 18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 11-4-5 시험 발사와 개량형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4.5톤급 초대형 상용탄두, 즉 재래식 탄두가 장착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중등사거리 320km의 목표 명중 정확도와 초대형 탄두 폭발 위력을 확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앞서 18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의 시험 발사는 지난 7월 1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첫 시험 발사 당시 미사일 총국은 7월 중 중동사거리 비행 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시험 발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당초 예고보다 지연돼 이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지난번엔 중량 모의 탄두가 쓰였지만 이번엔 실제 탄두를 장착해 폭발 위력을 검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재차 시험 발사된 미사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건가요?
화성포 11-4.5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키워 4.5톤짜리 고중량으로 개량한 미사일입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지표면을 향해 수직에 가깝게 내리꽂힌 후 폭발해 다량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습니다. 폭발 형상 등으로 미루어 방호 지붕을 관통해 지하 시설물을 공격하는 무기인 벙커 버스터라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이번 미사일 거리는 한국의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까지의 거리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개천에서 320을 쐈을까? 개천에서 320을 정확하게 컴파스를 그려보면은 이제 위성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캠프홈프리스에 딱 타격할 수 있게끔 320km를 맞췄다라는 거고요.
홍 박사는 지난 7월 첫 시험 발사된 비행 안정성과 명중 정확성 확증에 목적을 두었다면 이번에 목표 명중 정확도와 초대형 탄두 폭발 위력을 확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기자,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이례적으로 바다가 아닌 내륙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미사일의 탄착 지점이 함경북도 산악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때 동해상의 무인도를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전엔 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미사일이 내륙에 떨어진 적이 있었지만 북한이 의도적으로 내륙을 향해 쐈다고 밝힌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미사일의 폭발력을 감안하면 육지로 발사한 것은 그만큼 정확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육지에다가 착탄시킨 것은 비행 안전, 정확도 이런 데는 기술적인 자신감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그 육지에다 착탄을 시킨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의 또는 주한미군의 지하화된, 요새화된 지휘부시설을 공격하기 위한 이런 목적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측면들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북한의 성공 주장에 대해 의문도 제기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2021년 3월 2.5톤급 탄두 탑재형인 화성 11형과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을 비교했을 때 외관상 큰 차이가 없다며 시험 발사 환경에선 실전적 유도 방식이 아니라 레이저 조준 등 실전에선 안 쓰는 방법 등으로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합참은 당초 비행거리를 400km라고 분석했는데 북한이 320km라고 공개한 데 대해 기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고위력, 고중량 재래식 탄두를 실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가 뭔가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록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도 실전에서 핵무기 사용을 금기시하는 국제사회 룰 때문에 열쇠에 놓인 재래식 무기체계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시험 발사를 참관한 자리에서 오늘날 지역의 군사정치 정세는 자위적 군사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국가의 제일 중대서로 되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며 핵무력을 계속 증강하는 것과 함께 재래식 무기 부문에서도 세계 최강의 군사기술력과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래 북한 KN-23에 탑재하는 탄두 중량은 최소 500kg 정도로 화산 31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2021년 3월 KN-23에 2.5톤짜리 탄두를 끼운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고 탄두 중량과 연료 탑재량을 늘리는 개량을 지속해서 추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번에 개량형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도 함께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함께 시험 발사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군당국도 북한의 석거 속이 사실을 19일 밝혔는데요. 탄도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날아갔고 시차를 두고 발사된 순항미사일은 서해상에서 팔자형으로 비행하다가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동북 쪽으로 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석고쏘기 시험 발사에 대해 핵무기체계 시험을 자신들의 개발 스케줄에 맞춰 진행하면서 대내외 국방력을 과시하려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비행고도가 수십 킬로미터인 탄도미사일과 수십 미터 저공 비행이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함께 과시함으로써 미 한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한국국방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순항미사일,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에다가 재래식탄도미사일을 이용한 수직으로 내려꽂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 전략 핵심 자산이라든지 지휘소를 공격하게 되면 상당한 위협이 되는 거죠.
한편 북한은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날 쓰레기 풍선을 한국에 또다시 살포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합참은 북한이 18일 오후부터 야간까지 16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부양했고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서 3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풍선의 내용물이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 병 등 생활 쓰레기라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이번까지 총 21차례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일상화되는 양상에 대해 한국 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불만 표시 또는 저강도 도발을 통해 한국 내부의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개발 그리고 비군사적인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북한의 최근 잇단 도발은 복합적인 대남 강압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쓰레기 풍선 계속 보내죠. 그 다음에 이 재래식 무기 개발하죠. 그 다음에 수시로 핵탄두 탑재하는 초대형 방사포, 그 다음에 발사 차량, 그 다음에 이번에 전략 순항 미사일 개량. 핵을 기반으로 하는 핵 강압 전략의 일환이다. 그리고 대남 적대적 관계 전쟁 관계 전환을 선언했으니까 여기에 맞는 북한식 대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최근 쓰레기 풍선을 거의 매일 보내다시피 한다며 최근의 풍향이나 한국 측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최근 상황은 티포텟,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대응 차원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북한으로 하여금 더 도발적인 행위를 하도록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위산업 강화를 위해 미한일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18일 북한과 러시아 간의 파트너십이 북한으로 하여금 더 도발적인 행위를 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의 인도태평양 역내 강대국 경쟁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이 한반도 긴장 고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질의에 솔직히 북한과 러시아 간의 파트너십에 대해 우려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이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미한일 3국 간 관여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확장 억제력이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대북결의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부연했습니다.
Frankly, we worry about that partnership between the DPRK and Russia. It may embolden them to take more provocative steps.
캠벨 부장관은 또 중국과 북한을 악의적인 국가로 보느냐는 질문에 김정은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우리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인 일본과 한국에 대해 심히 악의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면서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는 좀더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So I would say clearly Kim Jong-un is undertaking deeply malign steps against American.
캠벨 부장관은 한국계인 영기미 의원이 미국의 방위산업 위축을 지적하자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이는 단기적인 도전 과제가 아닌 장기적인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990년대 방위산업을 상당히 축소했고 다변화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했다면서 더 많은 기업과 생산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들과 더 많이 협력해야 한다면서 공동 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 간의 공동 생산과 설계 협정이 이루어졌다며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n truth, you know, we downsized our military industrial complex substantially in the 1990s.
캠벨 부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 중국과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러시아가 불법적인 전쟁을 벌이는 전장에서 사용한 거의 모든 무기에는 외국산 칩이나 다른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많은 것들이 중국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거된 무기들, 포탄과 장거리 미사일에서 북한제가 사용됐다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북한과 중국의 러시아 지원을 막기 위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들이 궁극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중국이 유럽 전장에서 취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면서 유럽과 평소처럼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캠벨 부장관은 아울러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activities of Russia and China together, of North Korea, of Iran, occasionally Pakistan, this growing group of countries taking steps.
캠벨 부장관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때때로 파키스탄까지 점점 늘어나는 국가들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매우 경계해야 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유럽연합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이 엿새 만에 재개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멈추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이 18일 북한의 오늘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북한이 엿새 만에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위험을 높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즉각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유는 북한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과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도 18일 북한의 불법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하고 이번 시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조건을 더욱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자 한반도와 영내 전체의 안보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9월 18일 북한의 다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또 다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 9월 12일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후 며칠 만에 이뤄졌다고 상기하고 프랑스는 한국 및 일본과의 완전한 연대를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북한이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지체 없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며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로 이어지는 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프랑스와 그 파트너들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이행을 보장하고 모든 당사국 간의 대화를 독려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9월 1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또 다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영국은 북한이 같은 도발을 중단하고 의미 있는 외교에 관여하고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 18일 오전 6시 50분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2일 이후 6일 만입니다. 또한 지난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제조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방문한 장면을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한 이후 5일 만입니다. B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BOA의 이름을 딴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개설한 데 대해 언론인을 사칭해 정보를 탈취하려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각국 정부와 민간 기관의 공동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18일 북한이 BOA를 위장한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개설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전략적 첩보와 정보를 얻기 위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BOE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은 종종 사회 공학적 기술을 사용해 스피어 피싱 캠페인을 수행하면서 실제 언론인, 학자 혹은 북한 정책계와 연결된 신뢰할 수 있는 개인으로 위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사이버 공간에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파괴적이거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부각하고 규탄한다며 정부 네트워크 보안 담당자, 대중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 3일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발표한 북한 사이버 관련 경고문을 참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FBI는 당시 경고문에서 북한이 탈중앙화 금융, 암호화폐와 이와 유사한 산업 종사자들을 노리고 악성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암호화폐를 훔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해커들은 지난 몇 달간 암호화폐 상장 지수 펀드나 기타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해당 기업 직원들에게 접근해 새로운 일자리나 기업 투자를 제안하는 등의 방식으로 접근했다며 관련 업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BOA는 미국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에 최근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연계 해커인 탈륨 혹은 에메랄드 슬릿이 BOA 방송의 웹사이트 주소와 유사한 boanews.me 등 3개의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새롭게 개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기업인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 업체 맨디언트의 마이클 바나트 수석 분석가는 17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연계 해커가 도메인에 대한 스푸핑, 즉 사칭 공격을 하려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What we would see in this situation is probably spoofing domains. So what we would go, they would go onto the VOA website. They'd look for, you know, targets of interest.
이어 VOA 웹사이트에서 특정 기자, 특정 언론인을 찾아 그 기자인 척 잠재적인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려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해커들이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가 특정 인터넷 링크를 누르도록 만들어 멀웨어, 즉 악성 소프트웨어로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결국 원하는 정보를 탈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연계 해커들은 과거에도 VOA 기자를 사칭해 싱크탱크 관계자 등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같은 행위를 목적으로 이 같은 허위 도메인을 개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다음 주 북한 내 종교자유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는 북한 내 종교자유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6일 북한 내 종교자유와 탈북민, 동향과 미국 정책 옵션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와 미국과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북한 종교자유 실태를 증언합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 내 종교자유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로 알려진 북한 정권의 통치 이념은 종교를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해 종교 신자들에게 고문, 강제노동, 투옥,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외에 있는 북한 사람들은 초국가적 탄압과 강제 송환에 직면해 있는데 특히 종교 활동을 하거나 기독교 선교사들과 접촉한 중국 내 탈북민들은 송환 시 고문이나 기타 가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에서 증인들은 북한 내 종교 자유와 한국, 중국 및 기타 국가의 탈북 난민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인권과 국가안보 간 접점을 포함한 미국의 대북 정책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문회에 참석하는 그레그 스칼라츠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18일 VOA 통화에서 북한 김씨 정권은 종교의 자유, 특히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적 신념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hearing is very important for one particular reason. No, for two particular reasons. Number one.
또 현 정권 아래 북한에는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종교의 자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에서 인권과 안보, 군사적 이슈 간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와 국제기구가 북한 인권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5월 발표한 2024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종교자유특별우려국은 정부가 국민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하는 것을 용인하는 국가를 의미하는데 북한은 2001년부터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관련법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받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정부기관으로 전 세계 종교자유 침해를 감시하고 이에 대한 권고안을 미 정부에 제공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장기화되고 있는 이들의 자의적 구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도 북한이 즉각 이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심현지 기자입니다.
미국이 17일 스위스 제네바 소재 유엔 본부에서 열린 인권이사회에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의 상호 대화에서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We are troubled by the DPRK's prolonged arbitrary detention of South Koreans, including Kim Cook-gi and September 20th.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서멘사 몬티스 인권 담당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 김국희 씨 등 한국인들에 대한 북한의 자의적 구금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9월 20일은 김정욱 선교사가 구금된 지 4,000일이 되는 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의적 구금이란 개인이 범죄를 자행했다는 증거나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는 것을 뜻합니다. 유엔사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피해 당사자와 가족, 인권단체들의 청원을 받아 국제인권규범에 맞지 않는 구금 사례를 조사하고 자의적 구금 여부를 판단해 필요한 권고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국기 목사는 중국 단둥에서 쉼터 등을 운영하며 탈북민 등 북한 주민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북한의 의약품과 농기계 등을 보내며 선교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5년 김 목사를 체포한 뒤 간첩죄와 국가 전복 음모죄 등을 적용해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도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 쉼터와 국수공장을 운영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던 중 2013년 선교 활동을 목적으로 밀입북했다가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에는 최충길 선교사와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3명 등 모두 한국인 6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현재까지 이들의 소재나 생사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 제네바 한국 대표부의 윤성덕 대사도 이날 김국기 목사와 최충길, 김정욱 선교사를 언급하며 북한이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urges the DPRK도 immediately release these detainees.
윤 대사는 또 이 자리에서 북한의 납치 문제와 미송환 한국군 포로를 거론하며 이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강제 송환되는 탈북자들의 자의적 구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이 이 관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express our strong concern over the arbitrary detention of North Korean escapees who are being forcibly repatriated.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북한 인권 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18일 VOA와의 통화에서 국제 사회가 이들의 석방과 관련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here is only symbolic significance by calling on North Korea to release.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은 이들의 석방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실행 측면에서 볼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호 대화와 구두로 하는 지원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며 억류된 이들이 풀려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북한 정권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7일 열린 인권이사회에서는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과의 상호 대화도 개최됐습니다. 이 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알려지지 않은 수의 북한 주민들이 북한 내부에서 강제적으로 실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은 또 외국인 국적자를 포함한 국제납치도 자행하고 있다며 이들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대표는 북한이 강제적 실종을 자행하는 것을 즉각 멈추고 실종된 모든 이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의 박광혁 차석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강제 실종 실무그룹의 북한 관련 보고는 적대 세력에 의한 날조된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유류를 선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유조선들이 최근 공해상에서 수상한 항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북한 유조선 련풍호가 러시아 극동 지역의 보스토치니 항에서 발견됐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련풍호는 현지 시각 18일 오후 3시 34분 보스토치니 항의 모습을 드러낸 뒤 10여 분간 부두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어 오후 3시 48분 부두를 약 150m 남겨둔 지점에서 위치 신호를 끄고 잠적했습니다. 해당 부두에는 대형 유류 탱크 3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련풍호가 유조선인 점으로 볼 때 유류 선적을 위해 이 항구에 입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외부로 위치 신호를 드러내지 않던 련풍호는 18일 오전 1시경 보스토치니 항에서 약 118km 떨어진 지점에 나타났습니다. 이후 오전 3시 18분경 또다시 위치 신호를 끄고 지도에서 사라진 뒤 이날 오후 보스토치니 항구에 등장한 것입니다. 보스토치니 항구는 나우카만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우카항에선 동남쪽으로 약 18km 떨어져 있습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3월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항을 드나들었다고 보도했으며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같은 항구에서 지난 4월 북한 유조선의 입항 장면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유조선이 직접 러시아 항구에서 접안 장면까지 노출한 것은 약 5개월 만입니다. 최근 북한 유조선이 이 일대에 자주 출몰하고 있지만 항구를 100여 킬로미터 앞둔 인근 해역에서 위치 신호를 끄고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풍호의 입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 때문입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 보좌관은 지난 5월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In March alone, Russia shipped more than 165,000 barrels of refined petroleum.
지난 3월에만 러시아가 북한에 16만 5천 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보냈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3월 제공분을 포함해 이미 두 나라의 유류 거래가 한도를 넘었다는 게 커비 보좌관의 설명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브리핑이 이뤄진 5월 이후 북한에 유류를 공급한다면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 협력을 강화하며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16일 VOA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지난 1년간 분명히 깊어졌다며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고 있고 러시아는 북한에 석유 등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has clearly deepened both in terms of the
실제로 러시아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량을 6개월째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감독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반대표를 행사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이 수상한 항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북한 유조선인 안산 1호는 지난 11일 오전 중국 산둥반도 동쪽에서 약 20km 떨어진 지점을 항해하던 중 돌연 위치 신호를 끄고 잠적했습니다. 이후 약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불법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안산 1호 등 27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했습니다. 특히 이 중 안산 1호를 포함한 13척에 대해선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모두 취하도록 했습니다. 자산 동결이나 입항 금지 혹은 선적 취소 등을 명령한 다른 선박에 대한 제재보다 더 강도가 높은 조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 제재로 사실상 공해상 운항이 금지된 안산 1호가 어떤 이유에서 중국 앞바다, 그것도 북한 남포항에서 약 300km나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서 위치 신호를 노출했는지 의문입니다. 앞서 안산 1호는 올해 3월 러시아 나우카항에서 유류를 선적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유조선입니다. 따라서 이 항로를 이용해 현재 러시아로 향하거나 이미 러시아 항구에 도착한 것은 아닌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 밖에 또 다른 제재 유조선인 신평 9호는 18일 오후 늦은 시각 한반도 동해에서 대한해협 방향을 향해 항해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항로는 주로 러시아에서 유류를 선적한 북한 유조선이 북한 남포로 되돌아갈 때 이용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위반 의혹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지만 이들 두 나라는 제재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는 지난 5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은 전적으로 건설적이고 합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러 협력은 어느 누구를 위협하거나 어떤 것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요이 뉴스 함재합니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 등 미국이 보유한 핵카드를 단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전직 미국 고위관리가 제언했습니다. 또 통일이 한반도 비핵화의 유일한 길일 수도 있다면서 좀 더 많은 통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 방법을 찾으면 한반도 긴장 완화로 이어질 거라고도 전망했습니다. 14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과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의 대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말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자신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제임스 제프리 전 부보좌관님, 이를 통해 두 후보가 북한과 북한 지도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을까요?
What it tells us is that a Harris administration likely will continue the Biden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해리스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북한 문제를 잠시 뒷전으로 제쳐두고 한국을 안심시키는 데 집중하는 거죠. 반면 트럼프가 재선되면 북한 정부와 다시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라고 말했는데요. 시드니 사일러 전 분석관님, 오늘날의 북한은 트럼프 혹은 바이든 정부가 상대했던 북한과 군사 역량, 대미, 대남 전략 면에서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시나요? 북한의 변화가 미국 정책에 대한 반응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단지 당초 계획했던 자신들의 무기 개발 일정대로 진행됐다고 보시나요?
Well, as we look at the history of the program, it would be hard to say that back in 1990 there was a 30, 40-year development plan for nuclear weapons.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 역사를 보면 1990년대 30에서 40년간의 핵무기 개발 계획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프로그램이 지난 30여 년간 체계적이고 큰 방해 없이 추진되어 온 건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과거를 돌아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위치입니다. 북한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물질을 개발해왔고 단거리에서 중거리 그리고 중장거리, 나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까지 개발해왔습니다. 이런 미사일들은 모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해왔습니다. 물론 이런 역량의 개발과 시연 뒤에는 어떤 형태로든 교리를 통해 실전 배치를 이어가게 되죠. 그래서 김정은은 실전 배치된 핵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가 본 북한의 행동과 핵 프로그램의 진전은 미국의 잘못된 정책이나 도발, 적대시 정책의 결과가 아닙니다. 북한이 가던 길은 원래 그쪽이었죠. 물론 북한은 질적 양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켰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여전히 제재와 압박을 받고 있고 핵 프로그램 때문에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일부 영역에서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지만 정권은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제프리 전 부보좌관님, 미국이 북한 비핵화란 목표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에서 북한과의 군축회담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말이죠.
That's a very good point. And I would recommend that if North Korea continues the set of very aggressive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만약 북한이 일련의 매우 공격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가장 최근엔 새로운 우라늄 농축 역량을 과시했고 한국을 제1의 위협으로 꼽은 것을 포함해서요. 미국이 고려해야 할 다른 조치들이 있지만 단계적으로 핵카드를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아닌 의회의 지원 덕분에 잠수함용 전술 핵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1980년대처럼 지상에 배치될 수 있죠. 이러한 배치는 임시 배치에서 미국이 통제하는 배치, 나아가 나토의 이중 승인 방식처럼 한국에 제공하는 단계까지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진전 방법은 동결 대 동결 방식일 겁니다. 북한이 개발 속도를 늦춘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매우 어렵고 효율적인 협상이 필요할 겁니다.
미국이 대북 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해온 지가 40년이 됐는데요. 문제는 점점 더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김용현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인권 유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통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제프리 전 부보좌관님,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북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보시나요?
Well, first of all, unification and I was involved with German unification.
저는 독일 통일 과정에 3년 동안 관여했습니다. 통일은 우선 두 나라 국민과 지도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1989년과 1990년 어렵게 배운 건 양쪽 국민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면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흐름에 따르는 것이죠. 하지만 양측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는 쪽은 한국입니다. 만약 한국인들이 통일을 추구하길 원한다면 미국은 방해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방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님,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후반부에 북한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개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You know, when you look at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everybody wants change in North Korea.
한반도 상황을 보면 모두가 북한의 변화를 원합니다. 모두가 북한의 태도, 행동, 위협의 변화를 원하죠. 문제는 이것이 스위치 켜듯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감당하려 하지 않았던 불확실성, 위험, 도전으로 가득한 과정입니다. 비핵화는 한반도 통일을 통해 크게 진전될 수 있을 겁니다. 부인하긴 어렵죠. 어쩌면 한반도 비핵화의 유일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최근 통일 독트린 발표로 촉발된 것과 같은 종류의 논의를 때때로 진행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또다시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라늄 농축시설도 방문했고요. 제프리 전 부보장님, 북한의 이런 핵 위협이 미국과 한국의 위기 인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또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걸까요?
I think he is. We've seen that with him and his predecessors in prior elections.
그렇다고 봅니다. 과거 선거에서도 그와 그의 전임자들에게서 비슷한 모습을 봐왔죠. 우리와 갈등을 겪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런 모습을 봅니다. 지금은 문제를 일으키기 아주 좋은 환경이죠. 그럼에도 이런 조치들은 그다지 극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대선과 우크라이나, 가자지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주요한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말이죠. 한반도 주변의 전술 핵 문제든 북한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든 하지만 두고 봐야겠죠.
This is a 22-year-old story, right? Jim Kell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
이 문제는 이미 22년 동안 이어져온 이야기죠. 짐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2002년 10월 평양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북한이 생산 규모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북한과 대면했죠. 이후 22년 동안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계속 부인해왔습니다. 켈리 차관보에게만 부인한 게 아닙니다. 6자회담 당시에는 크리스토퍼 힐을 포함한 협상가들에게 부인했죠. 또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그리고 하노이에서도 부인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본 그들의 역량을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핵보유국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북한의 핵 역량에서 급진전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북한이 김정은 옆에 원심불리기 사진으로 고농축 프로그램을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했는데요. 특히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우라늄 농축을 감지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일러 전 분석관님, 북한과 우라늄 농축에 관해 협상하거나 군비 통제 협상을 하는 게 애초에 불가능한 건 아닌가요?
I think if North Korea is sincere, imagine a North Korea that makes a strategic decision.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국제사회 통합이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길은 북한이 거듭 거부했던 것이지만 경제와 에너지 지원 등 여러 혜택을 가져올 겁니다. 이런 혜택들은 비핵화의 길을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따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북한이 그들의 현재 능력에 대해 실현 가능한 선언을 하고 검증체제에 어느 정도 협력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지 얼마나 상황이 나쁜지라는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이 이를 거부해왔기 때문에 분석가들은 북한이 비핵화에 관심이 없다고 쉽게 말하는 거죠. 북한이 이미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협상 테이블에 핵 프로그램을 올려놓고 검증 메커니즘을 기꺼이 수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과의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과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각종 뉴스와 보이는 라디오, 그 밖에 다양한 영상물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기상청에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바람이 약간 강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4도, 최고기온 11도에서 29도입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 기온은 23도에서 29도, 안주 22도에서 29도, 남포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고 23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 21도에서 24도, 수풍 18도에서 22도, 강계 18도에서 20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기온 24도에서 28도, 용현 24도에서 29도, 개성 24도에서 28도입니다. 사리원 23도에서 28도, 신계 22도에서 28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기온 21도에서 24도, 장진 16도에서 19도, 해산 16도에서 17도, 원산 23도에서 26도, 평강 21도에서 26도입니다. 함경북도 역시 비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 청진 17도에서 20도, 선봉 16도에서 19도, 삼진 10도에서 11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바람이 커지겠는데요.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2m, 오후에 1.5에서 4m까지 오르겠습니다. 먼바다 오전 오후 0.5에서 2m, 오후에 3에서 5m로 오르겠습니다. 서해 역시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오후에 0.5에서 1.5m로 오르겠습니다. 먼바다 오전에 1에서 2m, 오후에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에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 단파 5875, 9365, 7465kHz로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접속 가능한 VOA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입니다. 레바논 곳곳에서 폭발해 대규모 사상자를 낸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들은 이스라엘이 직접 생산한 것들이라고 뉴욕타임즈가 19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사건에 관해 브리핑을 받은 전현직 정보당국자 12명을 취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당국자는 이번 작전은 복잡하고 오랜 과정을 거쳐 준비됐다고 신문에 밝혔습니다. 레바논에서는 지난 17일 오후 3시 30분께 무장정파 헤즈볼라 거점을 중심으로 무선 호출기 수천 개가 동시 다발적으로 터지면서 12명이 숨지고 2,700명 넘게 다쳤습니다. 피해자 대다수는 헤즈볼라 조직원이었지만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도 죽거나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날인 18일에는 무전기들이 폭발해 20명이 추가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측은 대이스라엘 보복을 다짐한 가운데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의 국가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고 사건 수습 등의 지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당국은 사건들에 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폭발한 무선 호출기에는 타이완 브랜드가 그리고 무전기에는 일본 브랜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에 누군가 몰래 폭발물과 기폭장치를 넣어 헤즈볼라에 전달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해당 제품들은 사후 변조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스라엘 측이 만들어 헤즈볼라에 공급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해당 기기를 판매한 매개체는 페이퍼 컴퍼니 유령 회사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헝가리에 있는 무역 중개회사 BAC 컨설팅을 지목하면서 이 회사는 이스라엘이 위장을 위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기기를 만든 것은 이스라엘 정보당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몇 년 전부터 외부에 페이퍼 컴퍼니를 차려놓고 기회를 엿보다가 제조 단계에서부터 폭발물과 기폭장치가 삽입된 특수제품 수천 개를 헤즈볼라에 판매하는 데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건에 관해 미국은 사전에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8일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해 바드르 아델라티 외무장관과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는 무선 호출기 폭발에 관해 정보를 모으고 팩트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NN에 따르면 레바논 현지 무선 호출기 폭발 사건은 블링컨 장관이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협상 조율을 위해 이집트로 가던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필리핀에 배치한 타이폰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철수할 즉각적인 계획은 없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중국의 철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해당 미사일을 지역 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설명했습니다. 타이폰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SM-6 신형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중거리 화력체계 MRC입니다. 이 시스템은 지난 4월 미군이 필리핀에 배치한 사실을 밝힌 뒤에 양국 연례 합동 훈련인 발리파카탄과 살락립 훈련에서 사용됐습니다. 미국이 1987년 옛 소련과 중거리 핵전략 조약 INF를 타결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에 탈퇴한 뒤에 첫 번째 중거리 미사일 체계 배치 사례입니다. 지난 7월 필리핀군 대변인 루이 데마알라 대령은 미군이 이 시스템을 9월까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가 이후 철수 예정일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번복한 바 있습니다. 18일 데마알라 대령은 미사일 시스템이 얼마나 더 있을지 결정하는 것은 미 태평양 육군의 몫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중국 남부에서 18일 괴한의 흉기 공격을 당했던 10살 어린이가 결국 숨졌다고 중국과 일본 당국이 19일 밝혔습니다. 중국 광둥성 성전시 당국에 따르면 이 소년은 일본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일본 국적자로서 현지 시각으로 18일 오전 8시께 현지 일본 학교로 등교하던 도중에 44살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의 전력과 난방 기반 시설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은 국제 인도주의법 위반일 수 있다고 유엔 인권감시기구가 19일 밝혔습니다.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은 올 3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9건의 관련 공격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손상된 일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